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시겠지만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12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로 마감을 하고 12월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대강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대강절은 그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4주간 동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4주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나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일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이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했던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느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모르시나요? 지자님 아시겠네. 맞았습니다. 구약의 책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책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 스쿨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재미나게 읽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코스입니다. 근데 구약을 이렇게 보면은요,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 구약이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 순서가 아니에요. 구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를 악물고 그냥 그때 한번 내가 읽자 해가지고 그냥 읽은 분도 있지만 아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적인 흐름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뭐 창세기는 처음에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역대상하라든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요, 열왕기상하는 뭐고 역대상하는 뭐고 시편은 또 뭐고 뭐 하면서 막 이상해요. 그리고 예언서도 보면은요, 시간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해가지고 분량으로 이렇게 묶어놨지 시간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시간 흐름 따라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언제 이르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처음에 있는 게 맞아요. 말라기도 마지막에 있는 게 맞아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마지막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그렇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푸는 키가 창세기에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마지막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은요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말라기서가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능력의 종이죠. 근데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그 다음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구약을 끝내면서 말라기서의 마지막 때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구약이 마무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늘로 가셨죠? 죽어서 불병과 다 하늘로 가셨죠. 돌아가시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엘리야가 신약이 누구예요? 그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신약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라 이거 세례요한.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같으네. 공부자 하면서 우리가 설교 들어야죠 뭐. 연결이 됩니까? 엘리야의 이미지하고 세례요한 이미지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잘 안 되면은요 왜 그러냐? 세례요한은 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막 그냥 엄청났는데 그러니까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왜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게 세례요한이 오리란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살겠던 사람이 세례요한이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로 세례요한이 구약을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은요 세례요한의 증거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세례요한이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게 되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례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명으로 이제 이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길이 열려야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때 길이 열려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이 막히면 못 오는 겁니다. 길이 열려야 되는 거야.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야 우리가 들어가죠. 막히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막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프신 분들 보면은 건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더라도 100년을 넘긴다는 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아무리 내가 건강에 오래 살기를 원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이것도 못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살짝 들 때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좀 답사를 갔다 왔으면 내가 안심할 텐데 내가 답사를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구원 받았나 진짜 천국에 있나 뭐 이런 또 이런 번민이 의문이 생길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길이 열렸다. 천관이 열렸다. 그러면 내가 되라는 거죠. 길도 열리고 천국의 문도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려야 돼. 길이 중요한 거야. 우리 자녀들도 길이 열려야 만사형 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열려야 돼. 길이 열려. 이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 잘못 들어가면은요 방황하고 돌고 돌다가 지쳐 죽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례요한이 주님 오시는 그 길,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길을요. 우리가 길을 잘 묵상해야 돼. 길을요. 제 이름이 이종길입니다. 길, 길. 아, 나 길자가 마음에 들어. 이 길은 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길,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길을 좀 많이 묵상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떤 길? 첫 번째는요 왕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왕의 길에는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잖아요. 뭐 여기서는 뭐 욕을 바가지로 먹고 하여간 별의별 그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의 위상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텔레비 보셨어요? 중계방송하는 거. 아유, 대단합니다. 그 수행원들의 그 차까지 그냥 수송기로 다 날라가지고요. 그 행렬을 하는 그것을 보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 앞에 감히 누가 길을 막겠어요? 어림도 없죠. 길을 다 차단하고 그냥 일사천리를 그냥 막힘없이 수업도 없이 그냥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거죠. 뭐 환영을 받으면서 왕의 행차의 모습이 그 위엄이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사람이야 개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한 사람이야 개우 그러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례요한이 엄청난 사명인 거예요. 왕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뚫어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누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누구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누구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딱 보니까는 이거 대단한 왕이 이스라엘에 탄생하거든요. 아, 그 사람들은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돈 안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서 또 선물 들고 오잖아요. 대단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 생각을 하면서 그 여행을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면서 절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은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되거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시간표와 같이 역할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재림하셔야 돼.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면 죽어라. 이래 죽고도 마찬가지로 저래 죽고도 마찬가지로 나라 세우다 죽겠다 해가지고 나라 세운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 미워하는데요. 잡아먹지 죽지 못해가지고 난리인데요. 이란 대통령 핵 한 방이면 니네들 7, 8분이면 다 없어져. 없애버릴 거야. 이것을 유엔에서 공군인원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핵을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있잖아요. 이북이랑 짜고. 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내가 대통령 되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가 주겠다. 이 얘기,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왜? 그거 인정했다가는요, 난리 버거지를 치거든요. 알아서 사람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랬는데 글쎄, 그 트럼프가 글쎄, 엉뚱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가 옮기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95년도에 미국 법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6개월 해서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요. 미국 입장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두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6개월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신문에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일단은 내가 선포하겠다. 대사관은 뭐 나중에 옮기더라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내가 선포하겠다. 아이, 뭐 굳이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어. 그러면 또 난리 버거지 나고 뭐 그냥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아랍 사람들이 다 그냥 화를 내면서 막 별의별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그거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겠다요 하겠다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징조에서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배우는 게 뭐냐면 세계사는 왕의 싸움이다. 왕의 싸움, 왕 싸움이라는 거야. 두 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주도하는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대국, 강대국이 주도하는 역사예요. 제가 아는 분이 역사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유튜브에 따라가지고 제국 역사를 갖다 이렇게 뵀는데 배울 게 많다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그 제국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분이 그러더라. 한마디로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덤벼들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다스려가지고 영토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으로 보여주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게 강대국의 역사예요. 바벨론이 있죠. 메디파사가 있죠. 배에는 이제 헬라, 그게 나눠지죠. 그다음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열발가락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인돌이 땅 치니까는 다 날라가 버리고 그 돌이 수북히 쌓아지는 그것을 이제 다니엘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해 주게 되죠. 이게 뭐냐면 제국의 역사예요. 제국의 역사. 지금도 제국의 역사예요. 미국은 제국입니다. 그래, 미국에 이기려고 중국이 힘을 발휘하면서 자꾸 지금 이제 군사력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 내가 왕이다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분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한다면은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마음의 왕은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눌리고 정말 내 마음이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어주시면 내가 만들 수 없는 평화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콩가루 집안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다스리면은요 할 수 없이 눌려있는 거죠.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너무 센 사람이면은요 와이프가 무슨 생각에서요? 너 늙어서 보자 그러겠죠. 너 힘 없을 때 그때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지금 힘으로 내가 눌리고 있지만 꼼짝 못하지만 두고 보자. 너도 나이 들면 힘 빠질 때가 있지. 그때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또 나이 들면 또 불쌍하지 뭐 남편 불쌍하지 뭐 불쌍하지 뭐 에휴 그래도 그냥 고나 미우나 내 남편인데 불쌍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힘으로 다스리라고 해서 힘으로.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행복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행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부려먹고 빼먹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이기고 영원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축복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거부하는 것이 저주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슨 일 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인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겠어요? 안 듣겠어요? 별로 듣기 좋지 않겠죠.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사실은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한테도 헤롯 왕한테도 당신 죄인이야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되돌아갔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깨닫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세례와는 그 사역이 거기까지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세례와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낼 때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별로 내게 마셔서 내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와 싸움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달려들게 되는 거죠. 이 죄와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입니다 주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시거든요. 그 해군이 그 창설될 때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손원일 제독이라고 그래요. 맞죠? 장로님. 네. 이분이 그 해군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서 해군의 아버지라 불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 손원일 그 제독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할 때 그 교회 신자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씨가 그 교회에 나왔고 김일성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손정도 목사님이 그 가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 김일성이 어렸을 때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그 김일성이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손정도 목사님이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귀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녀를 가르쳤겠어요. 신앙으로 살아라 늘 가르쳤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한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독일 대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많은 일들에 해서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모셨냐면은 박태희 목사님을 모셨어요. 제가 잘 알아요. 박태희 목사님. 제가 선교했을 때도 오셔가지고 집회도 가지시고 그분 참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국의 성락성결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키셨던 분이시고 저희 교단에서는 정말 큰 인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교제 나누면서 아, 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을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박태희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확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원일 제독에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십시오 외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인데 국방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고 해군의 아버지신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박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와닿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그 영혼을 땅 때리면서 자기 죄가 그냥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원일 제독이 회개하는 그 메시지를 내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울고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나라를 볼 때는 존경받는 인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한계 별로 없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할 때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함이 싹 고침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군부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장수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볼 때도 영웅 같은 존재이지만 그분이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하고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귀한 삶에 가게 되기 때문에 교계에서도 손원일 제독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 많이 있죠. 근데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손원일 제독이 회개할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지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정말 바뀌어지고 주의 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내 삶을 바뀌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가 덤파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이기에, 예수는 누구이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야 이거예요. 사람으로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근데 성령을 세례로 주실 수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길래 성령을 세례로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말 엄청난 말씀이네요. 그 세례요한의 군중들의 인기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나는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그의 신들매도 신분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높은 신분이다,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내가 예수 예수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도 나에 가깝게 오시지만은 예수님은 내 위에 얼마나 높으신 보좌에 앉아계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높으신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내가 감히 올려볼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여, 이 길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이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시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장에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 성소에 그 가로막힌 그 휘장이 열립니다. 이건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을 만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오실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고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리는 그 길을 만드는 일을 세례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짐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주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여러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오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생명 같은 일인가, 거룩한 심령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언이든 방언이든 방언통이든 환상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 피조물인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를 위해서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것도 그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깨달아지고 우리 성도님도 깨달아지고 실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존재에 있는가, 이것이 실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실패하고 억울하냐고 속상한 일 당하고 병들고 정말 되는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눈을 뜨고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렸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번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예식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 성찬식에 또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길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1분간 묵상 기도하시고 배정인도로 나오셔서 주